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 삼으며 주님의 거룩을 우리의 의복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 삼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풍요한 강물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길을 걷느냐에 앞서서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떡으로만 사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할 때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의 재료가 곧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춘기가 힘들까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춘기 때 뭘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생각의 씨앗, 생각의 재료들을 많이 공급해 놓는 일이에요. 그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삶. 여러분 부모가 생각의 씨앗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또래들이 씨앗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자기 또래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나마도 생각 안 하면 세상이 뿌리는 씨앗들에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빼앗기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키워서 다른 데다가 내주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는 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인지 생각이 자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뭐 다 끝난 것이죠 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성경이 있었으면 한 권씩 사다 나눠주면 되죠. 그때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오로지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쓰기 위한 파피루스도 빛이 1500년 전이나 돼야 나오는 종이에요. 그 전에 기껏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점토판, 예? 이런 데다가 이게 서령 문자, 이런 것들을 새길 때 아닙니까? 따라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걸 파피루스에 쓰는 게 그렇게 이게 모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말씀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인생이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설교의 목적이고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에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이유죠.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명령을 지켜 행하라. 먼저 말씀이 왔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번성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 순서가 어그러진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예? 너를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복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복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쳐놓는 게 덫이고 올무란 말이에요. 사방에 덫을 깔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목마른 사람들은 덜컥덜컥 거기에 가서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마치 파리 잡으려면 끈끈이에다가 말이죠. 파리가 좋아하는 것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쥐 덫은 그 쥐가 먹을 만한 것, 탐낼 만한 것 하나 갖다 놓고 그 쥐 잘 다니는 길목에 쳐놓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복에 목마르게 되면 꼭 걸려드는 게 올무요 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복으로 차고 오르게 하셔서 복에 목마른 세상 속을 걷게 하시는 게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 더 필요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차고 넘쳐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살고 번성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 2절 보실래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뭐 하십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까? 노예를 불러내서 어디를 더 낮춘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천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민족을 또 불러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데 더 낮추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낮추신다는 것은 원래 뜻이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비천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괴롭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왜 이런 이 훈련을 하십니까? 인간이 모든 복을 찾기 위해서 위로 위로 위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길에는 온통 올가미 덫이요. 올가미 사방에 올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냥 위로 올라가겠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저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 권력 휘두르는 자리, 돈 마음대로 주무르는 자리, 그 자리 가겠다고 목에 그냥 핏대가 서도록 고함을 지르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자리는 기억하십시오. 온통 사방에 올가미요 덫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낮추신단 말이에요. 비천하게 만들어요. 정말 땅에서 버려지는 미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덫에 안 걸려요. 더 이상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더 잘 되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다.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너를 시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 그게 광야의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길은 없어요. 광야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괴로운 길입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고 살만은 했는데 거기서는 참외요, 부추요, 파요, 뭐 먹을 만한 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 만난가? 이걸 매주십니까? 그 불평하는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길, 그 길이 올무를 벗어나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받은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올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사는 길이에요. 유혹받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그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 길은 올무가 쳐져 있는 길, 사방에 덫이 깔려 있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만 좁고 협착한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것은 성령의 길이요. 이것은 영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삶이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걸음을 반드시 걸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그 이 너희들을 불러내서 만나를 먹였냐? 만나.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뜻이에요. 그죠? 만후. 이 히브리어로는 만후. 뭡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완전식품이에요. 이것만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동트기 전에 걷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걷어야 돼. 안식일은 안 내려요. 왜 이런 이상한 훈련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 사는 게 위에 달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가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8장 3절이 신명기 8장 3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유혹한 게 이거 아닙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8장 3절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때문에 이 8장 3절이 유명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배경을 보십시다. 사탄은 유혹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전부 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비법을 찾아 사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 없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사람이 없나? 또 그런 것들을 터득한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거 하느라고 인생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비법.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위로부터 오는 양식에 우리는 사는 존재다. 이게 만나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존 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 훈련이에요. 하나님 동행 훈련입니다. 하나님 의지 훈련이에요. 이 광야 훈련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다녔더니 뭐 네가 뭐 의복이 헤어졌냐, 발이 부르트냐, 뭐 그런 사람도 좀 있겠죠. 옷도 남루해지고 뭐 발도 부르트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을 전전하는 40년 생애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삶, 내 존재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위에 달렸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제법 야단도 좀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근데 너는 보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한다는 것,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할 때 우리는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요새 애들이 왜 그렇게 아무런 경외감이 없습니까? 어려서부터 걔가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나면은 지금 그 아이가 온 가정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양육은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일곱, 여덟 명씩 낳고 뭐 열 명, 열댓 명씩 낳으니까 그건 뭐 별로 가르칠 필요도 없었는데, 뭐 자기가 자기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자라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부모가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자랄,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은 뭐 어디 뭐 웬만하면 양로원 가고 뭐 요양원 가버리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이미 버린 아이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양육 말씀으로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이미 그 아이는 세상에 내어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대학 보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여러분들 좀 언짢으시겠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아이들에게 고난 끼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온갖 그걸 다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읽어드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이렇게 읽어도 돼요. 징계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느니라. 꼭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왜 징계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제가 12장 6절,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디서 사생아로 나온 아들 같으면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친이 낳으셨다면 그 아들은 어릴 때 징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두려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두려운 줄 아는 것이죠. 요새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이 나가면은 온통 그 또래 아이들한테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란 것이죠. 너무나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다. 너무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광야의 삶이죠. 애굽은 바로를 경외하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왕들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땅으로
바꾸지 못하면 또 바벨론으로 쫓겨간단 말이에요. 일껏 노예로부터 구조해놨더니, 구원해놓았더니, 그래서 자유민으로 만들어놓았더니,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우상의 종이 되면 우상의 본고장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이게 구약 전체 스토리예요.
자, 7절 이하를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자, 이 구원의 첫 번째 그림은 출애굽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끝없이 이제 학습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믿기에 유혹당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삶이란 핵심이 뭐냐면은 더 이상 믿기에 유혹당하지 않는 삶. 믿기를 덥석 물지 않는 삶.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기만 보면 덥석 물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여러분 로고스,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의 재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곧 생각의 재료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생각 없이 반응하는 아이들을 만들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삶, 높게 생각하는 삶, 넓게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 무슨 복 덩어리가 없나, 무슨 뭐 돈이 떨어질 게 없나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사방에 널려있는 이 유혹, 이 낚시바늘, 이 덫, 이 올가미 얼마든지 피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덕이 된다고 그래도 안 쳐다봐요. 여기 투자하면은 대박이 납니다. 여기 뭐 상장 직전인데 이거 하면 돈이 그냥 됩니다. 안 간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면 좋은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탐하는 그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복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아브라함, 다윗, 뭐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집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 기댈 곳이 없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탁할 곳이 없었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어느 인간에게 내가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나? 내 머리를 기댈 집이 있나?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지를 얼마나 풍성한 삶을 얼마나 풍성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확인케 하셨습니까?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았기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을 만져주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났다는 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거기 젖과 꿀이 거기 탐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허기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거기에서 또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향유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부족함에 허덕이는 세상,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목이 말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기 때문에 걷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땅이 쩍쩍 갈라지듯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광야를 아직도 걷고 계신 분이 많겠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 낮추시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낮아져도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면 정말 그곳에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부를 들여서 팔아도 그 인생 전부를 다 갖다 뻗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죽음에 지금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통곡이 일어나고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역병이 끝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입술로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고역의 때가 끝나고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역병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방도가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한 마음이 되어 저들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지금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땅 어렵고 힘든 땅일수록 더 어렵고 정말 더 척박한 곳일수록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만져주시고,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의료진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돌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입어 하루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취하겠습니다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